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고 바로를 피하여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 머물렀더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1486년경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이민 온 지 약 4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왔을 때는 남자 70여 명에 불과했던 한 가족이 이제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중다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악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아 중노동을 시키고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여자가 남자애를 낳으면 물에 던져 죽이라고 명했을 때입니다.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신음하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할 아기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운명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바로 왕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강에 버려진 아기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게 하시고 모세의 어미에게 3, 4년 동안 우유를 먹여서 양육하게 하신 후에 애굽 궁중으로 데려와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십니다. 이제 흑암 가운데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사건을 요약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라고 해석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로 양육을 받고 말과 행위가 권능이 있게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루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궁중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던 모세가 이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처음 나가서 실제로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의 삶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하려고 작정하고 나간 것 같습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육체 노동을 멸시했고 그러기에 노예들이나 중노동을 했고 노예들은 나귀, 동물에 비유했는데 모세는 이 나귀와 같은 노예들을 자기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까지는 애굽의 왕자에서 찾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 백성에게서 찾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애굽인이 한 히브리인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고 합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일제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조센증이라고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멸시하는 불쾌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히브리인들이 바로 자기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인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자 12절을 보면 모세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애굽인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춥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쳐 죽였다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를 보면은 쳤다 하는 그저 때렸다입니다. 몇 대를 때렸는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 죽었던 것 같습니다. 죽었기에 모래 속에 감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좌우로 살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를 때린 것은 고의성이 있었지만은 그를 죽이려고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3절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니 합니다. 모세의 동족에 관한 관심은 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감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가? 우리말 번역에는 없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보라 하고 시작합니다.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보라, 이번에는 두 히브리인이 서로 싸우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것은 애굽인만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서로에게 악하게 대한다는 말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운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해할 수 없어서, 그리고 불의를 보고 지나칠 수 없어서 자신이 볼 때 명백히 잘못한 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여기 치다라고 번역한 단어도 11절에서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쳤다고 했을 때 그 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인을 쳐서 죽게 했을 때 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자 가해자가 대답합니다. 14절을 보면 누가 너를 우리의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너는 애굽인 왕자인데 왜 우리 히브리인들끼리의 분쟁에 개입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너는 네가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를 학대하는 애굽인 노예 감독관을 쳐 죽였는지 모르지만은 너는 우리가 볼 때는 히브리인이 아니다. 너는 평생 애굽의 왕자로 자란 사람이다. 네가 너의 지위로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가시돋친 대답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에게조차도 동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자신들을 악하게 대하는 애굽의 왕자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인을 죽인 것이 탄로났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는 그것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체포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합니다. 왜 미디안 땅으로 갔는가? 미디안은 모세의 친척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얻은 처 그드라의 여섯 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의 땅은 애굽 국경을 넘으면은 곧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장인의 양을 치며 40년을 지낼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일으키셔서 엄마를 통해서 유대인으로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배우게 하시고 애굽 궁중에서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게 하셨지만은 애굽인 노예 감독관을 때려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려고 하셨는데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시 40년 미뤄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흑암 속에서 40년을 더 지내야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기록한 모세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표현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 한쪽으로 치우친 메시지만 듣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야기의 앞뒤 문맥을 주목하지 않고 출애굽기 전체와 모세오경 전체의 대요를 기억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제가 히브리서 11장 24절서부터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장성했을 때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부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받기를 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음이라.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으니 이는 보이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을 보고 찾았기 때문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출애굽기 이야기 가운데 모세가 행한 성급한 당혹스러운 행위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모세를 믿음의 영웅으로만 소개합니다. 모세는 자신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깨달았기에 애굽의 왕자로 남기를 거부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보물인 것을 믿고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부귀영화를 다 버렸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며 애굽을 떠났다 합니다. 모세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의 초점은 믿음의 선진들을 총망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의 선진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초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슨 얘기를 할 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초점을 맞춘 부분에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지 다른 얘기 쓸데없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내 얘기의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보고 그 해석을 보고 그것이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전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여기서 보면은 이 진리가 보이고 저기서 보면 저 진리가 보입니다. 다양한 진리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의 한 의미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시기에 최적격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배경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첫째, 모세는 가문이 좋았습니다. 부모 모두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열두 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경건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3-4세 때까지 치명적인 나이에 어머니로부터 경건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는데 서너 살 때까지 어머니의 교육을 잘 받고 바로의 궁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째, 모세는 애굽과 애굽 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계속 만나야 하고 계속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애굽 궁중에서 36-7년을 지냈기 때문에. 셋째, 모세는 세상의 지혜도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로 양육되었고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고 합니다. 산에서 수도승으로 살 생각을 했으면 세상 지혜가 전혀 없어도 되지만 애굽에 살고 애굽의 삶에 젖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지혜도 잘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모세는 소명의식도 분명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면은 모세는 자신이 애굽인을 쳐 죽였을 때 다음과 같이 믿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믿었다고 하는가?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믿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분명했다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만 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그는 참 공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약자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 그저 팔짱 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애굽인 노예 감독관이건 아니면 같은 히브리인 노예건 아니면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17, 18절에서 보듯이 미디안의 남녀 목자들이건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의를 베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모세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궁중에서 자랐지만은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약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다칠 것을 생각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확신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모든 것을 골고루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자 후보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모세와 같은 구원자 후보가 없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수식어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모세와 같은 구원자 후보가 없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모든 나라의 역사와 개개인의 운명을 유일하게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보고 평가하건 궁극적으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모세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종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치명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인간적으로 참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실 수 없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신의 의로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자신이 구원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무고한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애굽인 노예 감독관을 쳐 죽인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위 노예 감독관 하나를 죽인다고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인 한 명 때려 죽였다고 애굽 왕자에 대한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자신들의 치리자와 재판자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헌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경거망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세우신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시 40년이나 지연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가 구원하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더 노예의 지긋지긋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의도가 좋고 헌신되었고 성품이 좋고 다른 세속적인 자격을 잘 갖추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개입되시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늘 실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꾸려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개인과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면서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얼마든지 내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날개를 접고 겸손하게 뛰는 것도 접어놓고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굽인 노예 감독관이 동족인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격분한 것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는데 자신이 해결자가 되려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은 우리 로마서 10장 2절 말씀대로 그 열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진리로 얘기하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데 자신의 행위로 공력으로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모세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11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고 그 다음 23절부터 3장에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 즉시 알 수 있습니다. 11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동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15, 6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14개의 주어가 모세입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뭐 했다, 모세가 뭐 했다, 모세가 뭐 했다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했다. 그러나 23절서부터 3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말씀의 연속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인 11절을 보면 모세가 궁중에서 나가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셨다. 항상 그렇듯이 인간이 무엇을 보고 하는 길은 실패의 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시고 행하시는 길은 성공의 길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시고 기억하게 되셨다고 하는가? 23절서부터 2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후에, 그 얘기는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도망간 지 40년이 지난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계속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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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자, 그 발단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고통을 당하니까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탄식하다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셨다고 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 못하시는 분이 아닌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기억 못하실 분이 아닌데 이제야 기억했다고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드디어 본인에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랬기에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당하는 것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권념하셨더라 돌보셨더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언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부르짖지도 않는데 절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할 일이 없다고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은 고난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은 그렇지가 않기에 사랑으로 이들을 자신에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드디어 악한 애굽 왕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고난이 극치에 달하자 마음이 강팍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사 보시고 그들을 돌보셨다고 말씀합니다. 한편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셔야 했습니다. 왜? 애굽 궁중에서 훈련받지 못한 치명적인 훈련 광야에서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훈련이 무엇인가? 애굽 사람들이 멸시했던 목자의 훈련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자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지혜롭게 애굽 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센 지방 그쪽 땅을 달라고 우리 조상들은 양치는 자라고 애굽인들이 혐오하고 멸시하는 것을 알고 그쪽에 땅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궁중에서 모든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목자의 훈련은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목자의 훈련이 중요한가? 하나님 백성은 양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업종은 3D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Difficult, 어렵고, dangerous, 위험하고, dirty, 더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궁정에서 생전 그러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지저분한 일, 이거를 40년 동안 하게 함으로써 이제는 애굽 궁중에서 묻었던 모든 때를 다 뺏기고 하나님의 백성 인도하실 수 있는 자로 키우셨습니다. 양들이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어려움을 잘 견디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양들과 함께 사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리더로서의 성품이 아닙니다. 소명의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담대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자신을 향하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아무리 세상이 불의해도,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억울하게 고통을 당해도, 그래서 분이 나고 답답해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기원문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조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아무리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주님 나라 일을 하고 주님의 리더로서 사는데 제일 중요한 자질이 뭐냐? 세상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 자질이 뭐냐? 그건 어려움을 잘 견디는 겁니다. 답답하지만은 주님의 때를 끝까지 잘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원칙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는 성경을 볼 때 큰 교훈, 중간 교훈, 작은 교훈 다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볼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보든지 앞뒤에 있는 문맥을 잘 보고 그 앞뒤에 있는 것들을 또 잘 보고 그럼으로써 전체 이야기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말씀을 보든지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질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실까?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기 원하실까? 그 질문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생각대로 교훈을 얻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리더로서 일하는데 가장 필요한 자질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질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세가 갖고 있던 모든 자질들을 보면서 그 사람은 교회 목사가 돼야 된다, 장로가 돼야 된다, 권사가 돼야 된다 하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설령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리더의 자질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기시고 이제는 아무리 광야의 길을 가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이 많고 불의한 일이 많다 그러더라도 첫째, 주님의 주권을 믿고, 둘째, 주님의 선하심과 셋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 이루실 것을 믿고 이제는 날개를 접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잘 견디며 인내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신비한 일들 우리는 다 이루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